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지금 커서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어릴 적에 누구를 싸워서 때려서 쓰러뜨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종민 형제 그런 적 없어요? 네. 제 고등학교 친구의 이모는 참 가늘고 이렇게 가느다란 분이셨고, 그 이모분은 되게 이렇게 등치가 크고 키도 크고 굉장히 큰 분이었는데, 이모가 태권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예, 가느다란 이모가 그 큰 이모부를 뒤 돌려차기 한 방으로 한 방에 쓰러뜨렸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예, 그 이모를 만날까봐 되게 두려워했던, 예, 그 기억이, 예, 저는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어렸을 때 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친구를 쓰러뜨려 본 적이 있다든지, 혹은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아니면 혹은 속임수를 써서 뭐 구덩이를 파놓고, 저희 어릴 때는 하도 놀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해변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구덩이 파놓고, 예, 그래서 사람을 푹 빠지게 해서 넘어뜨리게 한 적이 있을까 뭐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게 개구장이 같은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예, 누가 개구장일까,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수찬 형제? 예, 착했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을 쓰러뜨린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를 지금도 쓰러뜨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적이 있으세요? 네, 누구를 쓰러뜨리고 싶다. 네, 지수자매. 누구를 그냥. 네, 지수자매 오늘부터 이렇게 킥복싱을 배우셔가지고. 네. 목사로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무슨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탁 하면 쓰러지면 어떨까, 이렇게 탁 갖다 대면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사실 그런 걸 바라본 적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람 쓰러뜨리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람 쓰러뜨리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함께 계속 봐왔던 것처럼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고별 설교와 그리고 기도가 끝이 났죠. 끝이 난 다음에 오늘 18장에 보니까는 1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 말씀을 하신 뒤에라는데, 이건 기도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럽니다. 기도를 하신 시점은 한밤중인데, 한밤중에 왜 그쪽으로 가셨을까?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간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기간은 유월절 기간이죠.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몇 번 유월절을 지나가셨는데, 지금은 마지막 유월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패스오버, 우리를 살려주시고 출애굽하신 것을 기념하는, 지금도 굉장히 아주 유대인들이라면 잘 지켜야 하는 절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 유대 사람들은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밖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명절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고 의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 그럽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대개 예루살렘의 동쪽 성벽 밖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벽 밖에 있는 동산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는 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럽니다. 처음 가시는 곳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갔었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처음이 아니고 이미 여러 번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이렇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대중들을 상대로 사역하신 후에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면은 뒤로 물러나셔서 혼자 계시거나 기도하시거나 몇몇 제자들과 내가 설교한 것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찾았던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도 그런 목적으로 찾았던 여러 기도의 장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과 당신 자신과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미 17장에서 가졌던 그 기도, 내가 너희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가 어쩌면은 제자들 너희들과도 내가 이 기도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물러서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잖니, 17장에서 보여주었잖니, 자 이제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목적, 의도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기도라는 것은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 가운데에서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의 기도 가운데 품기를 원하셨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신들의 기도 가운데, 너희도 나와 같은 기도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겟세마네 동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2절의 마지막은 참 인상 깊은 부분을 삽입하고 있는데, 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이미 유다는 이미 저 고별설교를 제대로 시작하시기도 전인 13장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깜깜한 밤중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비록 유다는 이미, 가론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떠났지만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동산이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동산은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확인되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던 곳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마치 동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는 곳이라는 그러한 동일함, 그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망쳤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그 동산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 탐욕 때문에 시끄럽고 불안한 자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3절에 보니까는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겟세마네 동산이 시끄러운 곳이 되고 불안한 곳이 되고 위협적인 곳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의 욕심, 유다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자리로 간 그 군인들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아주 아주 소란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남을 돌아보지 않는 삶이 정상인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빅숄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빅숄트에서 보는데 저는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 뭐 스탁 나오고 채권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그 영화 봤다 그랬더니 우리 윤중 형제님이 그 숄트가 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윤중 형제의 설명의 부족이 아니라 제가 뭐 그쪽의 지식이, 파이낸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쌤한테 물어봤어요. 쌤이 저한테 보라 그랬거든요. 아빠 그 영화 되게 재밌어. 그래서 보라 그래서 봤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너는 거기서 나오는 용어 다 알겠든? 그랬더니만 지난 학기에 그 파이낸스 클래스를 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뭘 얘기하는지 자기는 알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 영화는 2008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때문에 생긴 금융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그게 예측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죠. 거기에 보면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몇몇 사람이 서브프라임 주택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하는 여러 사람 중에 젊은이 두 사람이 있어요. 젊은 두 친구가 그 주택 시장이 붕괴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주택 시장을 붕괴할 것이라는 것을 맞추고 나서 모두가 망했는데 그 몇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거를 윤중 형제가 저한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그거를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걸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죠. 네. 근데 그 두 젊은이가 영화 속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주택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맞추니까 그 두 젊은 사람의 멘토 역할을 하는 아주 베테랑 그 재정 분석가인 브래드 핏이 나오거든요. 브래드 핏이 너희들 그렇게 춤추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실제로 막 두 젊은이가 영화 속에서 막 좋다고 춤추는 신용을 하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브래드 피트가 너희가 그렇게 이렇게 지금 춤추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너희가 결국 예측한 것은 사람들의 탐욕을 예측한 거죠. 사람들의 욕심을 예측하고 그 욕심이 결국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것인데, 탐욕을 알아차리고 나서는 기뻐할 게 아니라 슬퍼해야 된다라고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것은 그 희생 제물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상적인 상태를 넘어서 그 탐욕을 채우려면 그 탐욕에는 항상 희생 제물이 따르죠. 그렇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그 통계에 나온 걸 보면, 영화 속의 통계에 나온 걸 보면은 800만 명이 잃었고 600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다고 나오거든요. 몇 사람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롯 유다의 탐욕은 바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해야만 채워지는 탐욕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를 팔아야만 자신의 욕심이 채워진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도대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이 나무의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 왜 욕심을 부렸느냐, 네가 욕심을 부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질책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저를 꼬드겼습니다. 하와도 똑같이 말합니다. 뱀이 저를 꼬드겨서 제가 그 욕심에, 탐욕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나 변명을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내가 이 정도 욕심 부리는 거 괜찮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각각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과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5절에서 그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과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성전의 경비병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롯 유다가 오늘 잡으러 가는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을 텐데,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들이 잡아야 되는 사람을 그냥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우린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봐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를 몰랐으니까. 자기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군인들과 경비병 앞에 나서십니다. 6절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을 함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5절과 6절은 제가 보기에는 같은 장면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다를 갖다가 연속해서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같은 장면인데,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유다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쓰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I am he,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잘 아는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모세가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그러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시는 어떤 신적인 표현, divine self-expression인데 그게 바로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보게 되는 I am he. 네, 문법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I am he.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과 똑같은 신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적인 권위를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6절의 마지막에서 유다를 비롯한 사람들이 쓰러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선포,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표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여기에 나는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때문에 그것에 눌려서, 그것에 압도되어서 쓰러졌지만,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기꺼이 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쓰러졌다고도 우리는 그 이유를, 신적인 이유를 덧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로마 군인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로마 군인들이 아는 신은 제압하는 신입니다. 무력의 신이고 힘의 신입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제압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신적인 세계 가운데 살았던 것이 당시의 로마, 당시의 헬라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대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신의 모습은 분명히 I am he, 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피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썼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착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착한 예수님은 그냥 착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자기를 기꺼이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자기를 내어 주시는 겸손하신 예수님.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착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혹은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이라고도 우리는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서, 8가지 복 아시죠?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뒤에 부분부터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신이신데 그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팔복에 그 화평케 하는 자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어줌으로 화평을 이루시는, 평화를 이루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착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죠.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 땅에서 떨어져 썩어져 죽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람을 쓰러뜨리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 오래 할수록 느끼게 되는 한 가지가 뭡니까? 직장에서나 뭐 어디 사람들 만났을 때 개인 간의 거리가 있죠. 거리, 대화할 때 거리가 있잖아요. 디스턴스가 이 정도면 괜찮죠. 저는 이 정도에서 되게 매니저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매니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까이 와서 자꾸 가까이 와서 뒷걸음질 쳐보신 적이 있으세요? 꼭 매니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오늘 목사님 왜 이러시지? 너무 가까이 오시는데? 그러면서 뒷걸음질 쳐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꾸 뒷걸음질 치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정화자매가 자꾸 다가오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 앞에까지 오는 바람에, 정하자매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사실 거의 없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식이 사람을 뒷걸음질치게 하고 사람을 주저앉게 하고 쓰러뜨리는 그 방식이 힘이나 위협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 착함과 평화, 샬롬, 화평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무장해제시키고 결국은 그 사람을 쓰러뜨리게 한다면, 그 사람을 주저앉게 한다면, 에이, 그거 목사님, 그냥 목사님 설교에서나 하신 말씀이죠. 그게 어떻게 이상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끊임없는 착함과 끊임없는 화평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이상적이라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탐욕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어떤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셨다라는 얘기죠.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엠베서더 사신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사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기 좋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나라를 대표하면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면서 어떤 것들은 취하고 어떤 것들은 버리는 선택적인 취사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 된다라고 했을 때 화평케 하는 자,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책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쩌면은 베드로의 방식대로 칼을 꺼내 들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나도 잘라야만 속이 시원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나도 칼로 위협해서 주저앉혀야만 나도 무엇인가 성취감을 느끼는 그러한 어떤 세계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연 중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타임즈가 뽑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스탠리 하우어스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에서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여러분들 막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스탠리 하우어스는 교회 니네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막 우리 막 찬양도 잘해야 되고 요즘은 교회가 BY 때문에 크리스천 랩도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제 뜬 거예요. 이제 BY 때문에 이제 겨우 교회에서 랩을 해도 괜찮나? 지금 세상은 십몇 년을 앞서가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결국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스탠리 하우어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만 깨닫게 해주면은 그게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요. 이거 패배주의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세상은 사람들을 붙잡고 힘으로 누르고 폭력과 탐욕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가지만 착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반대의 방식, 착함과 온유함과 평화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 우리는 폭력성이 너무 많구나,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샬롬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평화 때문에 그 세상이 스스로 주저앉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쓰러뜨리고 싶습니까? 예. 아내들은 남편을 내 뜻대로 쓰러뜨리고 싶고, 남편은 뭐 아내의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끌고 가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상황, 세팅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쓰러뜨리고 싶은 상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쓰러뜨리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쓰러뜨릴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방식은 착한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교회이던 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던 착함과 평화를 통해서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무장해제할 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